오늘은 그두 개의 이야기가 엮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전명지에서 여인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규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이야기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사실 같습니다. 우선 정복자의 입장에서의 태도와 그리고 강자 입장에서 약자인 또 피정복자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 상태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문제이지 늘 이런 삶의 현장이 존재해 하고 또 벌어집니다. 이 세상도 항상 그 강자의 논리가 있고 또 약자의 논리가 있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친 원리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우선 10절을 좀 볼까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포로로 잡은 여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아리따워요. 그래서 마음에 욕구가 생겨서 여긴 좀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욕구가 생겨서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첫째는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약자들은 아무 방어책이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지에 앉았다고 해서 절대 사회적 또는 상대적 약자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숙려 기간을 허락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절.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로 연을 맺는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이 강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 여인으로 하여금 지난 삶에 대한 정리의 기간을 스스로 갖도록 기간을 두고 심정적 정리를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정복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대한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어떤 때는 당해야만 하는 약자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이 양자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 하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약자의 입장에 놓여진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선 정복자의 위치에 설 때, 강자의 위치에 설 때, 그 권리와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과정과 기간을 허락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좀 보십시다.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자, 이거를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러 아내를 두도록 허락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부일처를 설계하셨습니다. 그 후에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은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에요. 그 중에 한 신뢰를 채용한 겁니다. 자,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본척했어요? 첩이겠어요? 상식선에서. 뭘 모르는 척 하세요? 사랑받는 쪽은 첩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미움받는 쪽은 본처일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그런 글을 써놨더군요. 어느 날 복권을 사가지고 로또를 맞았는데 갑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보기가 싫어지더래요. 참 못됐죠, 인간이? 그 인간의 심리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이 다 아들을 낳았나 봐요. 근데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남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여자 아들이 그 다음 차남이든지 다음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는 자가 아들을 낳았고 꼴보기 싫은 미움받는 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남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속권은 누구에게 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장남에게 가도록 되어 있죠. 근데 사람 심리는 그게 원칙인데 사람 심리는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심리가 더 클까요? 사랑받는 자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심리가 더 클 겁니다. 그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야사나 옛날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집안 사정이 복잡해지고 원수가 맺어지고 그런 스토리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끌리는 쪽, 사랑받는 쪽에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심정이 당연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성경이라는 책, 또 성경을 대표하는 특별히 십계명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규범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성경책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따름이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설명과 모든 원리는 인류이면 사람이면 피조물이면 모두가 지키고 따라야 될 규범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고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거기에 인간이면 지켜야 될 규범을 만들어 놓고 커다란 테두리와 원리를 쳐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무슨 원리를 우선해서 살죠? 자기의 이익과 감정의 원리를 우선해서 살아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짓들을 많이 하죠. 뭐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디 알렌이라는 영화 감독 아시죠? 이게 유명한 배우, 영화 감독입니다. 우디 알렌을 모르면 이 스토리는 아실 거예요. 그에게 한국인 입양 딸이 하나 있었어요. 순이라는 딸.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고. 깜짝 놀랄 뉴스가 어느 날 난 겁니다. 그 순이가 우디 알렌의 입양딸인데 어느 날 둘이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우디 알렌은 79이고 순이는 아내가 되어버린 그 순이는 44인가 그럴 겁니다. 뭐 나이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두 사람이 딸로 만났어요. 아버지로 만났어요. 부녀지간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우디 알렌의 변에 의하면 우리는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래서 둘이 그냥 부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을진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미국의 이야기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사실은 깬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녀지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커다란 질서가 있고 규법이 있는 법이에요. 근데 사람은 거기다 대고 우린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다. 인간의 감정이 뭡니까? 늘 죄의 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더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그쪽에 일관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서와 원리와 규범은 우리 사람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먼 옛날 구약의 이야기에 갇혀진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설명을 다 끝난 후에 신명기 기자는 모세는 이런 얘기를 결론으로 달아놓습니다. 22절을 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가장 저주의 형태인 나무에 달릴 자이고 달려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갈라디아 3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나무의 저주의 형태로 마땅히 달려 죽을 대상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 훗날 약속대로 오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가장 근저와 뿌리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강자라고 해서 가진 자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못한 자를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아울러 하나님이 인간 보편적 가치의 범주를 설정해 놓은 그 울타리를 감정에 충실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부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왜?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을 자였는데, 말하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공식처럼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공손해야 될 세 가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엄숙한 이 관계만큼이나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나무에 묶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무슨 변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하늘로 머리들 인생들이 겸손해야 될 이유를 더 이상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풍족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있어요. 본성이 가르치는 원리가 있다고요. 그걸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면 본성으로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사람이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인간이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규범이 다 무너졌다고요. 사랑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이지러진 사랑, 병든 사랑, 망가진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철학자들의 말장난에 속아서 불륜도 사랑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모색합니다. 그래서 쉐퍼 박사가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재앙적 질병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절대 가치 기준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지금 뒤덮고 있는 재앙의 그림자가 뭐냐면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 상황윤리라는 게 그 밑을 파보면 결국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자는 얘기예요. 딴 거 없어요. 말을 고상하게 했을 뿐이지. 사람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면 결국은 그 끝은 짐승처럼 사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이면 해서는 안 될 본성을 마음속에 감추어 놓고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아내의 아들이라도 그가 장자이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 말이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둘째인 사랑하는 이의 아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가정의 질서가 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주 복잡한 일터로 또 만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그 모든 삶의 밑바닥에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굵은 질서가 계속 순종되어지고 또 결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1, 2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1900명의 새내기들 맡기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터에 주신 말씀이 그대로 원리가 되고 적용이 되어서 순종과 결단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오늘도 종일토록 복잡한 일터에서 살아갈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